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첫 찬양은 쿰바야입니다. 우리가 보통 흑인 연가라고 부르는데요. 쿰바야는 여기에 오소서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가운데 Come by here, Lord. 주님 여기에 오소서. Come by here를 밖에서 듣던 흑인들은 그것을 쿰바야로 들었습니다. 가사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여기 오소서.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생활을 하던 흑인들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이렇게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쿰바야, Come by here, Lord. 나의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보시고 우리를 구워 살피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는 Someone is crying, O Lord입니다. Someone is crying, O Lord. 누군가 울고 있어요,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누군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 누군가는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Someone's crying, Lord. Kumbaya. Someone's crying, Lord. Kumbaya. Someone's crying, Lord. Kumbaya. Oh, Lord. Kumbaya.
이번에는 Someone is rapping, O Lord라고 찬양합니다. 누군가 웃고 있어요. 누군가 웃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항상 우리 삶이 고단하고 슬픈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웃고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Someone's laughing, Lord. Kumbaya. Someone's laughing, Lord. Kumbaya. Someone's laughing, Lord. Kumbaya. Kumbaya.
계속해서 이 찬양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Someone is singing, O Lord. 주님, 누군가 노래하고 있어요.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누군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양입니다.
Someone singing, Lord, Kumbaya. Someone singing, Lord, Kumbaya. Someone singing, Lord, Kumbaya. Kumbaya.
이번에는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라는 가사입니다. Someone is praying, O Lord, Kumbaya.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이런 가사입니다.
Someone's praying, Lord, Kumbaya. Someone's praying, Lord, Kumbaya. Someone's praying, Lord, Kumbaya. Oh Lord, Kumbaya.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쿰바야, come by here, O Lord라는 뜻입니다. 여기 임하시옵소서, 이리 오시옵소서 주님 그런 뜻입니다. 그 후에는 누군가 울고 있어요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Someone is crying, O Lord,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웃고 있어요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 후에는 누군가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런 가사 내용의 흑인 연가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억지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옛날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쿰바야라고 하는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쿰바야는 흑인 연가입니다. Someone is crying, O Lord. 주님, 누군가 울고 있어요.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Someone is laughing, O Lord. 주님, 누군가 웃고 있어요.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Someone is singing. 누군가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쿰바야 전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이 찬양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굼바야, my Lord, 굼바야, my Lord,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25장. 그때에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처녀들은 등을 들고 나갔다. 그 가운데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들고 갔으나 기름 항아리는 들고 가지 않았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가지고 가고 기름을 담은 항아리도 들고 갔다. 늦도록 기다렸으나 신랑은 오지 않고 처녀들은 모두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이 깊었을 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신랑이 오신다. 모두들 나가서 그분을 맞아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 제각기 등불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갖고 있는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하고 말하였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안 되겠어. 너희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또 너희에게도 모두 모자랄지 몰라. 그러니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그 뒤에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왔다. 그 처녀들은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어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기에 앞서 종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일렀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첫째 종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고 둘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셋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길을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맡은 종은 서둘러 돈을 불리러 갔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로 늘어났다. 두 달란트를 맡은 종도 첫째 종과 똑같이 하였다. 그가 맡은 두 달란트가 이제 네 달란트로 늘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맡은 셋째 종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거기에 묻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먼저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자기가 따로 모은 다섯 달란트를 함께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였다. 잘했다. 너는 믿을 만한 착한 종이구나. 내가 작은 일을 충성하게 하였으니 너에게 훨씬 큰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 다음 두 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 저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였다. 잘했다. 너는 믿을 만한 착한 종이구나. 너는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하였으니 너에게 훨씬 큰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리고 나서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는 아주 엄하신 분입니다. 어른께서는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십니다. 저는 그 돈을 잃지나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받으십시오. 어른께서 주신 한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대답하였다.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을 다시 찾고 내 돈에서 불어난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쓰는 사람은 더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쓰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조차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이다.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둘러싸여서 천사들과 더불어 올 때 그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자기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두 무리로 갈라놓을 것이다. 그는 양들은 자기의 오른쪽으로 염소들은 왼쪽으로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오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 큰 복을 내리셨다.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 나라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하여 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집을 떠나 홀로 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너희 집으로 초대하였다.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에 너희는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에 너희는 나를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때에 의로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집을 떠나 홀로 계신 것을 보고 저희 집으로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주께서 입으실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주를 찾아 뵈었습니까? 임금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푼 것이 바로 내게 베푼 것이다.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마련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집을 떠나 홀로 있을 때에 나를 너희 집에 초대하지 않았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아플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께서 배고프시고 목마르신 것을 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집을 떠나 홀로 계신 것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께서 입으실 것이 없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를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금이 말할 것이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찬송하고 찬송하고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새와 물고기, 숲속에 사는 동물을 만드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혼자 사는 것이 쓸쓸했습니다. 아담에게 배우자를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눈을 뜬 아담은 여자를 보자 기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몸의 한 부분이야. 그러니 하와라는 이름으로 부르자.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동산에는 네 군데 강이 흐르고 무성한 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낙원 한복판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만약 따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 모든 일을 훤히 다 알게 돼요. 하와는 선악과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쁘고 먹음직한 열매를 보고 하와는 침을 삼켰습니다. 하와는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먹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오나, 벌거벗은 몸이라 부끄러워 감히 나갈 수가 없사옵니다. 아담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노하시어 아담을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어찌 벌거벗은 것을 아느냐? 저 선악과라도 따먹었단 말이냐? 아담은 핑계를 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하와를 또 꾸짖으셨습니다. 하와도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오라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하고 죽게 되며 죽은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깬 뱀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뱀도 듣거라.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려가며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길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두 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가인인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작은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신통이 사나운 사람이었지만 아벨은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함께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은 제일 처음 태어난 양의 새끼를 바쳤습니다. 재물을 태우자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바친 곡식은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인은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치,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시는구나.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은 시침을 떼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동생을 죽이고도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속 깊은 곳에서 나에게 외치고 있다. 너는 이제 그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해서 가인은 농사도 지을 수 없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사나워져서 서로 싸우거나 도둑질을 하고 살인도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재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오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나의 구주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 배에 올랐다. 갑자기 호수에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파도가 배를 덮칠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깊이 잠들어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 그분을 깨우며 말하였다.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저들이 놀라서 말하되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바람과 파도까지도 이분의 말씀에는 순종하는구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없이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견딜까? 그런 것을 생각해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무리의 질병을 고치신 일들과 차이가 나는 이 사건은 예수께서 바로 이 자연조차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창조주요 주관자임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바울도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까지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자연을 호령하고 변화시키는 이적은 없었고 오직 주님만 가능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는 대로 인생의 항로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리 되어 있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에는 군중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는 밤에는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는 잠이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랑 있는 그 배전에서도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풍이나 지진은 그동안에 애써 쌓아놓은 모든 것을 흉하게 깨뜨리고 부서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무너뜨리는 지진 같은 인생의 폭풍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다음 순간에 누가 불행의 희생제물이 될지 범죄한 이후 인간 역사는 그야말로 다음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제자들의 큰 위험과 불행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갑자기 닥치는 큰 지진 같은 불행의 순간에 초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약하디 약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사는 이상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것이 불신의 사람이든 신앙의 사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들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에 나은 것이 무엇인가? 불행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꼭 같이 당하지만 나 홀로 당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감당해 주신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고백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면 그러한 풍랑을 헤치고 마지막 안식의 항구인 천국에 무사히 안착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배에 올랐고 주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항해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리니 하고 넉넉히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상 반드시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하는 모습이 이 풍랑과 배전에 쏟아지는 물결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오죽이나 피곤하셨으면 제자들이 깨우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까 하는 안쓰러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 난리 법석에도 불구하고 고요히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의 평화는 오늘 주님을 모신 우리들의 모습이야 한다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25절의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모든 문제는 주님께 가져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는 주님을 깨워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사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에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렇게 육신으로 주무시고만 계셨을까? 제가 믿고 확신하기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노력보다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아뢰고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말씀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오늘의 시대나 다르지 않게 흔히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들의 입술에 사망의 언어가 죽음의 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만 어려워도 습관적으로 죽겠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좋아서 죽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듣게 되죠. 이것이 불신의 세계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하고 생명의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26절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책망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적은 연고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거꾸로 적어봐도 역시 뜻이 같이 통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강하다고 하는 것은 꼭 자신이 강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강하면 그로 인해서 강한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공포를 갖고 있다면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시자 창조자이신 또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사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무것도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 즉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만으로 주님은 이 사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묻어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6장 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중에 가장 적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무질서와 혼란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최고의 평온함과 화평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옆에 모신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들에게야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각오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해결되는 경험을 갖는다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들처럼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성숙해진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움, 그것도 우리 삶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지진 같고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고비를 겪으면서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 가고 삶의 깊이를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께서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운행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항로의 배전에 폭풍우는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건 어디에서건 불신의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 원하건 원치 않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그 지진이나 폭풍우 같은 위기의 강도에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그 위기를 주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가져오는 성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요 운행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우리 인생의 절대 위기는 때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키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절대 위기 같은 고난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 해결받는 복된 경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명령하시자 아주 잔잔해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파도와 같은 어려움을 주님 모시고 견딘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에 함께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